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일본 정부 제공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관계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소식을 일본 내 북조선 연구 제1인자인 시즈오카 현립대학의 이즈미 하지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5월 16일 이즈미 교수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즈미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독일에 있어서 북조선에 관해서 언급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난 5월 9일 날에 그 당시 좀 독일을 좀 방문 그 한층의 이명박 대통령이 북조선에 관해서 북조선이 만약에 앞으로 핵을 좀 포기한다면은 내년 2012년에 좀 예정된 서울에서 개최할 두 번째 핵 안전 보장 사미트에 김정일 전 비서를 좀 초대할 좀 의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그때 베를린에 있었고 맹켈 독일 수상과 공동 기자회견을 좀 했었을 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내년 그 핵 사미트에 좀 김정일 전 비서를 좀 초대한다라는 그런 제안이 이번에 처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작년 4월에 달에 워싱턴에서 했던 기자회견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이 만약에 북조선이 육자회담을 통해서 핵 포기에 향한 그 확실한 의사를 좀 표시해가지고 NPT 핵 확산 방지 조약에 복귀하다가 국제사회의 합의라는 것이 좀 존중할 때는 2012년에 두 번째 핵 안전 보장 사미트에 대해서 김정일 전 비서를 좀 초대할 생각이 있다라는 것이 그때도 발의였기 때문에 이번에 두 번째로서 그런 언급을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역시 지난 1년 동안이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권의 이른바 대북조선 전쟁이라는 것이 대북조선에 대한 입장이라는 것이 변함이 없었다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 인상을 좀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발언에 관해서는 대해서는 물론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북조선 쪽에서는 너무 심하게 반발을 좀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월 11일 날에 조국병화 동일부위원회 대변인 어떤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 조선중앙통신이 좀 제기된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 그런 형식으로서 직접 이명박 대통령이 핵안전보장 사미트에 김정일을 좀 피서로 초대한 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독일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하는 여러 가지 발언에 관해서는 그것이 역시 제재 대결 그런 자세이다라고 좀 말해서 너무 강력하게 비난을 좀 했었습니다. 막 그리고 한국의 막 자세라는 것이 끝까지 대결로 나가려는 것이 역시 명백 해진 그런 조건하에서는 북조선이 우리는 그 지금까지의 립상으로 좀 심중히 고려해보지 않을 수 없다. 막 그런 이야기까지 좀 했었습니다. 막 그러니까 그런 것이 보면은 이런 지금까지의 립상이라는 뜻이는 막 역시 대화 노선이라고 할까. 올해 이후에는 북조선이 남북 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다는 자세를 좀 표시해 왔기 때문에 이런 그 립상을 좀 포기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시사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잠깐 좀 지난 그 시기에 북조선의 발언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한다면 예를 들면은 4월 23일 날에 조국 평화 통일 위원회 소기극의 비만록이 좀 나왔습니다. 남북 관계 가는 그런 곳인데 거기서는 북조선이 대화를 좀 꾸준히 여기지만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이명박 정권의 자세가 대결적이고 좀 나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대화의 토 이상 영향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던데 그런 거하고 좀 비교하면은 이번에 5월 11일 날에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의 반응은 지금까지의 립사는 고려해야 될 것이다. 그런 뜻은 대화를 좀 포기한다라는 것이 강력하게 시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북조선으로서 대화를 좀 포기해가지고 다시 자기가 도발 쪽이나 대결 쪽인 립사안으로 나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향후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그것이 좀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완전한 교착상태 남북관계를 보면 완전한 교착상태에 돌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상태를 좀 돌파라고 할까 변화시킬 수 있는가라고 하면은 아마 제일 중요한 것이 다시 한번 북조선 쪽에서 남쪽의 한국 쪽에 대해서 군사회담으로 좀 제안하는 거 군사회담으로 개최에 관해서 제안으로 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군사회담 제안한 것이 먼저 미리 벌어서 좀 북조선 쪽에서 나왔고 2월 초순 7월 8일 날에 이틀을 좀 고쳐서 남북 간의 이른바 군사회담으로 개최하기 위한 예비회담으로 좀 가져가지 되었습니다만은 결과로서는 이런 예비회담으로 좀 결렬을 좀 했었습니다. 그때는 한국 쪽에서는 전항 사건, 그 다음에 용변도 폭격 사건, 그런 문제에 관한 북조선 쪽에서 책임이 있는 처지를 주의하는 것으로, 그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런 도발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약속, 그런 거에 관한 이야기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특에 관해서만 의제로서 군사회담으로 좀 개최해야 된다고 주장해가지고, 한편에서는 좀 북조선 쪽에서는 그런 특에 전함 용병 문제 뿐만 아니라, 조선반도의 긴장 완화, 이야기에 관해서도 좀 의제로서 해야 된다고, 저장해가지고 3방 그 사이에 합의되지 않고 이른바 결론을 좀 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후에 조건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그 한국 쪽에서는 비핵화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남북 간에 협상할 수 있다. 뭐 그러니까 육사회담으로 좀 하기 위한 이른바 수석 대표회의 단장회의를 좀 비핵화에 관한 남북 단장회의를 좀 할 수 있다고 그런 입장으로 바꿨습니다. 막 그런 것이 역시 긴장 완화, 긴장 문제를 좀 해결을 하기 위한 이야기라는 것이 뭐 당연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북조선 쪽에서 군사회담을 좀 재개할 때 한국 쪽에서 전황, 연평, 막 그리고 조선반도 긴장 완화, 막 그런 것이 다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막 그렇다면 역시 다시 한번 북조선 쪽에서 이른바 남북 대화를 재개해야 된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즈미 선생님 오늘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이어서 랍치 문제 해설입니다. 이 코너에서는 매회 랍치 문제란 어떤 것이며 그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는지 등 랍치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사가 불분명한 랍치 피해자들에 관한 북조선 측 주장과 그 문제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일본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정부 인정 랍치 피해자 12명에 관해 북조선 측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북조선 측은 생사가 불분명한 랍치 피해자 12명 가운데 쿠메 유타카 씨, 마츠모토 쿄오코 씨, 타나카 미노루 씨, 그리고 소가 미요시 씨 이들 4명은 북조선에 들어온 적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코타 메구미 씨와 타구치 야에코 씨, 하라 타다아키 씨, 이치카와 슈이치 씨, 그리고 마스모토 루미코 씨와 이시오카 토오르 씨, 마츠키 카오르 씨, 아리모토 케이코 씨 이들 8명에 관해서는 사망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존자 5명과 그 가족들은 일본으로 귀국시켰으며 사망한 8명에 관해서는 필요한 정보도 제공하고 유골도 돌려주었다. 그런데도 일본 측은 죽은 피해자를 살려내라며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이 같은 북조선 측 설명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사망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일본 정부는 모든 피해자들이 생존해 있다는 전제하에 피해자들의 즉시 귀국과 납득할 만한 설명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북조선 측 설명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우선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8명 대부분이 20대에서 30대 사이의 젊은 나이에 가스 중독이나 교통사고 등과 같은 석연치 않은 죽음을 맞이했다고 설명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석연치 않은 점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북조선 측은 이러한 죽음을 설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2년 일본 정부 조사단 방문 시에 북조선이 제출한 사망 확인서를 살펴보면 사망 시기와 장소가 제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두 같은 병원에서 발행되었으며 게다가 직인과 형체가 완전히 똑같은 것이 여러 개 있는 등 석연치 않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 측이 이러한 점을 끈질기게 추궁하자 2004년이 되어서야 북조선 측은 이들 확인서가 2002년 당시 급조해서 만든 것임을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북조선 측은 요코타 씨와 마츠키 씨 이외의 6명의 유해는 묘지 세 군데에 매장되어 있었으나 호우에 모두 떠내려 가버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마츠키 씨의 유골이라며 일본 측에 제공된 것은 법의학적 감정 결과 다른 사람의 유골이었음이 확인되었으며 요코타 씨의 유골이라며 일본 측에 제공된 것에서는 감정 결과 본인의 것과는 다른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유해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북조선 측 설명에는 2002년에 귀국한 피해자들의 증언과 다른 점이 많습니다. 북조선에 들어온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에 관해서도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 북조선이 관여했던 사실이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그러므로 전혀 모른다던 북조선 측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북조선의 성의 없는 대응에 강력히 항의하고 생사가 불분명한 납치 피해자들에 대해 조속히 전면적인 재조사를 실시해 생존자들을 즉각 일본으로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상 납치 문제 해설이었습니다. 다음은 고향의 목소리입니다. 북조선에 갇혀 있는 납치 피해자 여러분께 고향의 목소리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납치 피해자 이시오카 토오루 씨 가족의 메시지입니다. 이시오카 토오루 씨는 1980년 5월경 유럽 체류 중에 납치당했습니다. 당시 22살이었습니다. 그럼 이시오카 토오루 씨의 형 이시오카 아키라 씨의 편지를 대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편지는 작년 9월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럼 함께 들어보시죠. 토오루, 잘 지내고 있니? 감기 같은 건 안 걸렸지? 건강 조심하면서 아무쪼록 장수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소중히 지내주길 바래. 힘든 일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되지만 토오루는 상냥하고 배려심이 있으니까 주위 사람들과도 잘 지내고 있을 거라 믿어. 일본에 돌아올 날이 반드시 올 거니까 우리 가족들과 만날 날을 기대하고 있어줘. 토오루가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다 함께 궁리하고 있으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고 그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있어주길 바래. 너가 사라지고 30년이 되었어. 토오루가 살고 있던 동네도 많이 변했단다. 집 앞에 있던 밭 기억나니? 밭둑에서 뛰어놀던 동네 아이가 날아오른 꽁에 놀라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2층 창문에서 배꼽이 빠지도록 웃었지. 그 밭에도 이제는 초등학교가 들어서서 어린 아이들의 건강한 목소리가 들려오게 되었단다. 그리고 가까이에 있던 단층집 시형주택도 새롭게 깨끗하게 다시 지었단다. 하지만 토오루가 좋아했던 포플러와 가로수 길은 옛날 모습 그대로야. 가로수 길을 보고 있으면 토오루와 함께 걸었던 때가 생각나. 토오루가 돌아와 카메라를 손에 들고 또 함께 가로수길을 걷게 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 널 둘러싸고 가족들 모두가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 토오루도 일본에 돌아오면 뭐가 하고 싶은지 생각해둬야 돼. 꼭 일본에 돌아올 수 있다는 신념으로 항상 건강 조심하며 하루하루 지내길 바래.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을게. 사랑하는 형이. 이시오카 토오루 씨의 형, 이시오카 아키라 씨의 편지를 낭독해드렸습니다. 금주의 한 곡입니다. 이번 주에 띄워드릴 곡은 2000년 히트곡인 야이다 히토미의 My Sweet Darling, 사랑하는 애인입니다. 그럼 함께 들어보시죠.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 연주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돼 지금도 북조선에 억류돼 있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 분들께 육성을 담아 전하는 일본 정부 제공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에 12명을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억류되어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쿠메 유타카 씨, 요코타 메구미 씨, 마츠모토 쿄코 씨, 타나카 미노루 씨, 타구치 야에코 씨, 이치카와 슈이치 씨, 마스모토 루미코 씨, 소가 미오시 씨, 이시오카 토오루 씨, 마츠키 카오루 씨, 하라 타다아키 씨, 아리모토 케이코 씨, 그리고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본 국내외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조사 및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납치한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전자우편은 info@rachi.jp 팩스는 일본 국가 번호 81에 이어서 도쿄 33592-2300 813-3592-2300입니다. 우편은 우편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 우편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조선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 홈페이지에서도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rachi.jp www.chi.go.jp입니다. 혹은 각국 일본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저희 방송 일본의 바람은 매일 세 번, 매주 새로운 내용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밤 10시부터는 주파수 9950kHz에서 밤 12시부터는 9975kHz에서 그리고 밤 12시 30분부터는 9965kHz에서 각각 방송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방송 후루사토노 카제도 매일 3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밤 10시 30분부터는 9950kHz에서 밤 11시 30분부터는 9960kHz에서 새벽 1시부터는 9780kHz에서 각각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